성가대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릴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1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선지자였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자란 사람이죠. 17살에서 20살 사이에, 20살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탱유나 뭐 사라, 쯔안의 나이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당신은 앞으로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 당시에 유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예레미야 5장에서 보면 21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당신은 아나 너희들은 우리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북에서부터 와서 당신들을 포로로 만들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42년부터 5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요시아 왕을 시작해서 5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결국 예레미 시대 때 바빌론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의 직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유다 멸망할 것을 알고도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성별하셨습니다. 너는 여기 백성들하고 다른 사람이야. 내가 너를 성별하여서 불렀어. 멸망하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으니 너는 선지자와 같은 생활을 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똑같은 당신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부르시고 성별하셨습니다. 거룩한 구별,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에 응답을, 해답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저는 아이입니다. 너무 젊습니다. 청소년이죠. 17살에서 20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 가며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저렇습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면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너는 가야 돼. 내가 말하라는 것을 너는 말해야 해. 내가 너가 갈 장소도 준비했고 너희가 말할 것도 내가 준비해두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고 가라. 하나님은 너희들, 우리들과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요시아, 다비데, 다윗.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하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구원할 것이니 내가 너랑 함께 있는 것만 너는 믿어. 이것이 구별한, 성별한 사람들의 믿음.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에스겔에도 이렇게 적혀있죠. 나의 말을 너가 대변을 해라.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흑암, 사탄, 지옥, 모든 권세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너에게 맡겼다. 그래서 10절에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뽑고 파괴하며 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복음운동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복음운동. 예레미야 복음운동은 어떤 복음운동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레미야 14장 7절.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지라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소서. 우리의 반역이 심하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 14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어떤 죄입니까? 예레미야 3장, 9장, 11장, 19장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흐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와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명이 물을 버리고 자신의 물을 팠다. 이 의미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의미죠. 의상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자신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7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어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우상 숭배하면 괜찮은데 자녀들이 그 나무들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여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반죽을 만들고 가족 전원이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숭배를 하는 하늘의 여왕은 누구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마리아이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인 멸망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도 그렇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들이, 가족이 모두 다 함께 맞들이에 가서 다 같이 절이나 신사에 가서 다 같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것을 보고 멋지다고 말하죠. 이것은 일본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랑할 만한 문화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참가하고 싶을 정도로 망해 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모든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복음 운동입니다. 일본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빨리 하나님께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을 그것을 좋아하니 이 결국에는 어찌하려느냐. 교회에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교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부분을 더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들, 아, 다 너무 훌륭해. 신사도 훌륭하고 절도 훌륭하고 일본의 문화도 훌륭하고 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합시다.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사람들의 기분이 좋으면 내가 기분이 좋다고 일본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전도를 하고 싶어서 싶어하는 교회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거짓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그런 목사님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자보복음교회 300지교회 3천 제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일본 교회 모모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 목자, 거짓 영적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교회를 살릴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죠? 오늘 신 목사님께서 일본 예배 때 말씀하셨듯이 2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참 왕이 오실 거라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사단이 하나님과 적으로 만들고 가족과 적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적으로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멸할 참 왕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내가 그들 조상에게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분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끝내실 예수님이 그분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한 우상 숭배의 죄도 너희가 잘못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간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을 용서하시겠다고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3장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하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선지자, 참 선지자를, 참 목회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다. 하지만 7장 23절 24절 보면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악한 왕과 마음대로 행하여 뒤로 물러갔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이 악한 마음에 깨어 완악대로 행하여 그들이 내게로 동을 돌리고 그 얼굴이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악한 왕과 그 마음대로 앞으로 가거나 뒤로 물러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레미야 33장을 읽었을 때 1절에 보면 여호와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죄를 지고 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33장 3절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메시지가 이 12대 뜰에 갇혀있을 때 쓰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오히려 감옥에다가 가두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을 거야. 오히려 당신들을 박해하고 공격할 것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말하겠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너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안 들을 거야. 모두가 너를 무시할 거야. 너를 공격할 거야. 너가 복음을 계속 전해도 일본을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너를 불렀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아무도 듣지 않아.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를 왜 부르십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기복신앙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응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야. 그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확신이 없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됩니다. 아무리 전해도 변하지 않아. 아, 피곤하다. 아, 포기하고 싶다. 아, 쉬고 싶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왜 잊어버리고 응답만 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를 변화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눈에 보이는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으로부터 다섯 명의 왕을 섬겼는데요. 점점 완악해져가고 나빠져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해라. 아, 그 순간 아, 나에게 응답이 올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왔으니까 아, 나에게 분명히 응답이 올 거야. 그래서 전했습니다. 40일 동안 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일이니까 왜 저를 부르셨나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성경 중에서 제일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계속 울립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명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그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일본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24장 4절에서 7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이내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지금 바로 응답은 오지 않아. 점점 더 나쁘게 돼. 여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좋은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에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고. 그들이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주인 것을 그들이 믿도록 내가 그 마음을 주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응답입니다. 그 말씀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와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중국의 선교사로 간 분입니다. 17살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 것이 아니라 준비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소명을 붙잡고 선교제 가기 전에 전까지 의료, 언어,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21살, 22살 때 중국으로 갔습니다. 21살 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중국인들에게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중국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어쩌다가가 아니고요. 한국에서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되게 유명한데요. 24살 때 중국에 가고 중국에서 선교 여행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한국에 들어갔죠. 27살 때 한국에서 성경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로버트 토머스를 죽인 사형시킨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한국의 선교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는 나가사키죠. 1980년대 1800년대 사무엘 브라운 선교사가 왔습니다. 미국 선교사죠. 먼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왔습니다. 교육 선교사로 왔습니다. 일본 신약 성경을 번역도 했고요. 일본의 최초로 신학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도쿄 일치 신학교. 그게 지금의 메이지 학교에 다니는 대학교가 되었죠. 이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시대 때 당대에 응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실천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금 나라에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 생활에 변화도 없고 응답도 없어. 일본에 왔는데 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남은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믿고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옷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아자본 복음교회 언약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언약의 기도 제목들이 이 시대랑 맞죠. 일본의 우상 숭배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3천 지교회 제자를 세우는 것.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의 거짓 선교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본 교회, 일본 교단, 그리고 무효 교회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신학교, 일본 학교의 언약도 주셨습니다. 전 세계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지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ACS, 다음 세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 지금 차세대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우상 숭배, 거짓 선교자들의 앞으로 정말 총리가 될 사람, 총리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어떤 교육들을 받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교육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뿐만입니까? 모두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우상 숭배의 사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아이들이 이 우상 숭배의 사상을 가지고 사회를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ACS를 주신 것입니다. 일본 미래를 엘리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ACS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언약 속에서 민하사 여러분이 소명의 언약을 붙잡으십시다. 1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일본 헌약을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운동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 운동을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이 복음 운동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1분 동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